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여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출생을 비롯해서 열제왕, 유월절, 또 광야의 삶, 십계명, 성막 등 이외에도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출애굽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의 가정마다 이 장남이 죽음을 당할 때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아마도 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시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하여 금은 보화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탄하고 또 만족스러울 때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그동안 많은 흥분과 또 감동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을 때 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가면 이 홍해를 피해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저들로 하여금 홍해의 광야의 길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이 변해서 이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는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참 힘들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마주하고 있고 또 애굽의 군대가 뒤를 따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알수 없으나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무슨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분명히 그분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신 것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또한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사람이나 한 지역에만 한정되고 그곳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은 그분의 섭리와 또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홍해를 마주할 때, 앞에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실 특별한 은혜의 장소이고, 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축복의 장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능력을 더욱더 발휘해야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를 꾸중이라도 하시듯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기도하였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 광야에 막다른 길로 인도해 오신 이유를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바다를 갈라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모세는 머뭇거리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만 많이 하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만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 전체가 멸절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를 입고 재에 누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였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되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그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 군인들과 홍해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꼼짝할 수 없이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어제 본문이었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지가 느껴지는데요. 이 앞뒤 어디로도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차라리 그때 그냥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어.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은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이러한 소리를 듣는 모세도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갈라질 기세가 전혀 없는 바다를 향해 모세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명령을 모세는 그대로 믿음으로 시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신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새롭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일을 일어날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이해가 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청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되어 육지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실현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늘 활짝 열려진 홍해가 아니라 막혀있는 홍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눈에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여시듯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우리를 홍해 앞에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무리의 뒤쪽으로 옮겨간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애굽 군대와 그 이스라엘을 나누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애굽 진 쪽은 밤에 구름까지 끼니 더 어두워졌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의 진 쪽으로 하나님이 빛으로 그들의 빛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마른 땅이 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 군대가 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 즉 불과 구름 기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로의 군대와 홍해만 바라볼 때 생깁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만 보며 나쁜 면만 보고 두려워하다가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건 앞에 섰을 때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가정, 어느 공동체이든지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죽겠다, 답답하다, 힘들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왠지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맞는지 있어야 하는 곳이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길을 열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은 그 누구도 계획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께만 집중하니까 저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바로의 군대가 몰살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애굽의 군대에 쫓기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주셔서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참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진 않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우리의 어려운 삶이 있다면 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좀 간절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대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참 그 가운데서도 앞서 행하시는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없는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잘 준비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일 함부르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모든 전세계 각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